테드 힐더브렌트 박사 속담상 세션 2 저작권 2024 테드 힐더브렌트 성서문학저널 107.2 1988 207-224 이것은 테드 힐더브렌트 박사와 그의 속담상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 5쌍의 세부사항입니다. 잠언 26.4-5, 잠언 15.8-9, 잠언 10.26-17, 잠언 13.21-22, 잠언 15.1-2, 짝을 이루는 응집력 기술. 오늘 잠언상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잠언이 타나크나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토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로 잠언에 뛰어들어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장 속담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속담 뒤에 또 다른 속담 뒤에 하나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흩어져 있고, 그냥 함께 던져져 있고 무작위입니까? 아무렇게나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식별 가능한 질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순서가 우리가 한 속담을 다른 속담 옆에서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종종 맥락이 의미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속담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속담에서 다른 속담으로.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까? 하지만 그 전에 잠언은 다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정말 좋은 질문을 했고 그들은 정말 심층적인 내용이었고 잠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증명했지만 잠언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잠언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biblicallearning.org에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따라가면 제가 어떻게 뛰어들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서부 해안에 팀 맥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경 프로젝트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성경의 각 종류의 책을 살펴보고 그 책의 요약을 5분 안에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잠언의 5분 분량입니다. 농담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매우 비판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이 사람이 공원 밖으로 쳐냈다고 생각했습니다. 5분 만에 그는 잠언과 다른 책들의 핵심을 정말 많이 포착했습니다. 따라서 biblicallearning.org에 가면 항상 성경 프로젝트 요약과 함께 각 책의 맨 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팀 맥키의 성경 프로젝트로 시작됩니다. 그 아래에는 4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프레드 퍼트넘 박사라는 사람의 강의가 4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언과 일종의 전통적인 서문을 소개하는 4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했던 4번의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2명의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 세계 최고의 잠언 전문가 중 한 명인 커누트 하임. 은 잠언을 시적 관점과 상상적 관점으로 통틀어 20번의 강의를 진행했고 20번의 멋진 잠언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캐나다 먹메스터 유니버서티의 거스 컨켈은 잠언에 관한 22개의 강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실제로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두 가지 다른 입장에서 잠언을 통틀어 42개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위턴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단 트레이어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잠언에 관해 4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 트레이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그의 자료를 살펴보고 잠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학적 관점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의 구조에 관해 두 번의 강의를 한 동료 디아어 카일 더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잠언 26장 4절과 5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잠언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6장 4절과 5절을 연결하여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대로 대답하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대로 대답하지 말며 다른 짝들과 연결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확립하려는 것은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에서 여러 번 그것들이 뒤죽박죽이 아니며 함께 던져지지도 않지만 이러한 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속담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그 앞에 나온 것과 뒤에 나온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짝짓기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그 짝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의 속담이 그냥 합쳐진 것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일까요? 속담에서 문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담을 해석할 때, 속담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주변의 잠언을 사용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속담을 수집한 사람들은 우리가 속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룹화했습니까? 즉, 우리는 속담의 저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본적으로 솔로몬 컬렉션의 수집가이자 편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 원작자, 고대 민담인지, 속담인지,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집가의 의도는 어떨까요? 그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모을 때, 그가 모음집을 편집할 때, 그는 연결점을 보고 그것들을 함께 모을 때, 영감을 받은 수집가는 실제로 솔로몬의 잠언 3000개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몇백 개를 끌어오고 거기에서 그것들을 선택한 다음 그것들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가도 작가의 의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수집가들은 속담을 어떻게 하나로 묶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로 묶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종류의 기술을 사용했습니까? 시에서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에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시를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 쭉 읽어보니 짝짓기에 예가 62가지나 됩니다. 568절 중 124절입니다. 자, 이 모든 통계가 안타깝지만 10장부터 29장까지 568개의 절이 있고 그중 124개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29장 중 21%가 이런 페어링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는 짝을 이루는 124개의 절 목록을 여기에 비디오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거기서 찾은 짝을 이루는 9절의 10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종류의 식료품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중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엉터리, 아무렇게나 함께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쌍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21%는 쌍으로 발견됩니다. 이제 페어링 현상의 다른 변형과 수집의 다른 변형, 수집가가 수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이 21%인 트라이어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라이어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삼합체입니다.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삼부작이다. 그리고 이 세 절이 연속으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가 분리된 쌍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즉,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지만 중간에 맞지 않는 구절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가 있고 둘 사이에 흐르지 않는 일종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8절과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 9, 10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8과 10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9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말을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9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평안히 행하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래서 걷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눈짓을 하는 자는 패망을 당하고 미련한 자는 패망하게 되느니라. 방금 전에도 듣지 못했나요?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멸망한다는 말이 10비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비에도 똑같은 문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비와 10비는 정확히 동일하며 걷는 사람, 성실하게 걷는 사람에 대한 두 잠언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깨진 쌍 또는 분리된 쌍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열된 것 중 일부가 있습니다. 페어 플러스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과 2절은 한 쌍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세 개는 스스로 붙지 않지만 네 개는 어떤 면에서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것은 한 쌍 더하기 1, 한 쌍 더하기 1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쌍에 하나를 더한 분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쌍과 한 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한 쌍 더하기 1이 됩니다. 즉, 중간에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 종류가 그 쌍으로 돌아갑니다. 병치되면 한 쌍 더하기 1이 됩니다. 잠언 10장 16절과 17절은 한 쌍입니다. 그리고 18절이 이어집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은 한 쌍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15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쌍 중 여러 개의 즉시 하나를 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제각근, 속담근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몇 개의 속담이 연속해서 끈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커누트 하임이 클러스터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포도송이처럼 본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금포도와 은포처럼, 은포포도처럼이라는 그의 논문이 출판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가 쓴 책이자 논문으로 잠언, 속담, 10장 이하를 살펴보고 이 묶음과 이 잠언 묶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의 또 다른 훌륭한 책은 더 포에틱 이매저네이션 인 프라버브즈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더 포에틱 이매저네이션 인 프라버브즈는 실제로 잠언에 반복되는 요소에 대한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대로 즐겁고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는 잠언 26장 4절과 5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은 모순되는 종류의 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몬트에 사는 볼프강 마이더, 울프갱 마이더, 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고 잠언 연구인 이상학, 퍼리미알러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읽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언어를 모릅니다. 그는 분명히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는 버몬트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언어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속담 모음집에서 그것들을 뽑아내서 속담이 무엇인지 정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문화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국제적으로 잠언을 연구하고 거기에서 원리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쓴 뒤틀린 잠언이라는 놀라운 작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마음을 더 애틋하게 만든다 와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내는 제가 신학교에 있는 동안 버팔로 주립대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부재는 마음을 더 애틋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부재가 마음을 방황하게 만든다인가요? 뒤틀린 속담. 아니면 눈에 띄지 않고 마음에서 벗어났습니다입니까? 이제 그녀는 버펄로에 있고 저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정신도 없습니다. 당신은 방향과 사물을 모두 다루는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데리고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우려고 노력했지만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정말 총명한 사람이야. 딸은 나에게 돌아서서 그래,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지만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는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담을 주고받으며 결투를 벌였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얻습니다. 이제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 머물 예정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약하기 전에 보세요. 즉, 뭔가에 뛰어들지 말고 뛰어오르기 전에 살펴보세요. 또는 반대 속담은 주저하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입니다. 따라서 분석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 상황을 잃게 됩니다. 아니면 도약하기 전에 살펴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볼프강 마이더, 울프갱 마이더는 잠언에서 몇 가지 훌륭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잠언이 거의 서로 앞뒤로 재생되는 것처럼 장난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명제적으로 참인가? 아니면 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거짓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잠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장난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보에게 대답하면 개인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즉, 그것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음 구절인 잠언 26장 5절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리라. 너희가 미련한 자를 위하여 염려하거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리라. 즉,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교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보다 더 나쁘다. 그리고 그는 바보가 오만과 자만심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바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과 피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바보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 사람과 같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잠언은 일종의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함께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호글런드는 바보와 대화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에게는 의무이자 위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바보에게 대답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위협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잠언 26장 4절과 5절은 의도적으로 한 쌍의 잠언을 연결하고 합하고 연결하고 두 잠언을 의도적으로 합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이 함께 갑니다. 속담의 나머지 부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독특합니다. 둘 다 원래 독특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같이 갑니다. 근처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반복과 어느 정도의 장난기와 패러디가 있는 속담을 사용하여 현명한 사람들을 고차원적인 사고와 상상력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패러디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빌론 비, 베벌란 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줍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패러디가 있는데 원래 속담을 쓴 사람의 원작자뿐만 아니라 이제 짝을 이루면서 수집가는 그 둘을 하나로 묶어서 바보를 대하는 데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기본적으로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장난감은 그것을 바보들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바보를 어떻게 대하나요? 그래서 짝을 이루는 그 구절들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른 쌍으로 전환하고 다섯 개 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섯 개의 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도 약간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용된 다양한 기술의 표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페어링 하려면 너댓개, 여섯 가지 유형의 페어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쌍은 실제로 잠언 26장 4절과 5절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한 쌍이에요. 15장 8절과 9절, 잠언 15장 8절과 9절로 넘어가면 이 쌍을 통사적으로 결합된 쌍이라고 합니다. 이는 구물론적으로 결합된 쌍입니다.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 복수형, 악인이 더 나은 번역일 수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거기에 동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를 언어적 조항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이제 영어에서는 히브리어에 동사가 없을 때 일반적으로 i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 동사가 없을 때는 is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는 그렇지 아니하니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말자.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것은 is가 존재하지 않고 영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삽입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어로 동사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동사 없는 절에 관한 아름다운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정직한 자들, 복수형의 기도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음 절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단수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동사 없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5.8a와 9a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악인의 길, 단수이라는 두 개의 동사 없는 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의 악인든 복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를 쫓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구절인 8절, 15장 8절이 모두 복수형, 악인, 의인, 그들 중 다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특이해지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단수로 의를 추구하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동사에는 된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 히브리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은 히브리어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를 읽으려면 이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은 노란색으로 토아바트 아도나이, 토아베트 아도나이 또는 토아바트 아도나이 토어베트 아도나이, 즉 악인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주황색으로 된 더 원즈입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악인, 아마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악인의 제사로 시작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지만 다음 콜론은 그러나 정직한 자, 복수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이 노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조놀도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다음 구절이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는 뜻의 토아바트 아도나이, 토어베트 아도나이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길은 악인이니라 여기서는 악인의 길이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부분은 그가 사랑하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동사를 얻었고 그것은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첫 구절 끝부분이 그의 기뻐하심으로 끝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에는 다시 아도나이, 아도나이 또는 야훼, 야훼이를 가리킨다. 9절 끝부분에 그가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동사에 있는 그, 즉 3인칭 남성 단수 동사 그는 다시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며 의를 추구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끝에는 첫 번째인 여호와의 가증한 것에 대한 대명사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쁨이시라는 그는 사랑하신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핑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를 엄격하게 따라가서 나는 이것을 악인의 제사로 번역하여 복수형으로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오직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복수형으로 그분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저는 이것을 색상으로 구분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 구절,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말을 제가 영어로도 앞장섰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를 쫓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복수형으로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오직 정직한 자들의 기도는 복수형으로 그분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저는 이것을 색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 악인의 길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다섯 번 나옵니다. 나는 그것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다섯 번이나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복수형입니다. 다른 곳에서 악인의 길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나샤, 나셔, 보다는 복수형, 나샤임, 네샤임입니다.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세요. 15.8을 15.9로 일치시키려고 하면 복수형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이 단수이기 때문에 잠언 자체에서는 여전히 단수이지만 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단수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절에는 두 개의 복수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절에는 단수가 두 개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번역이 단수형과 복수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복수성, 악한 자의 복수 대 악한 자, 단수를 만드는 번역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스비가 수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인은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나이브가 동사를 넣는 것에 주목하세요. 거기에 동사가 있나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즈라는 단어를 거기에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동사 없는 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악인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영어에서 악인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악한 자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도 정직한 듯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영어에서는 나이브에서는 더 어프라이드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직립이라고 말하지 않고 축구를 하지 않는 한 글쎄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인은 그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로 시작됩니다. 나이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주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둘 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종류의 나이브는 실제 히브리어가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위치에 따라 속담상에 조금 더 가깝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이브의 2절 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혐오하다라는 동사를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을 미워하시도다 이제는 단수, 복수입니다. 나이브가 당신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나이브에서는 도주를 단수 또는 복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넣었어요. 그들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들은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수형임을 주목하세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버서는 8절의 복수형과 9절의 단수형 사이의 연관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브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번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까다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까다롭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ESV는 이것을 악인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단수, 복수로 여러분은 모릅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is 동사와 함께 is를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악인의 제사는 즉 동사 없는 절입니다. 영어에서는 is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가증한 것을 두 번째로 두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순서에 더 잘 맞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여호와의 가증한 일을 끝까지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나이브처럼 그것을 먼저 다루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릅니다. 나도 그것을 좋아한다. 단어의 순서 측면에서 히브리어를 더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다시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즈는 거기에 이즈 동사를 넣어서 이것이 동사 없는 절임을 알려줍니다. 정말 멋지네요. 동사 없는 절과 동사 없는 절, 그리고 악인의 길인 8a, 8b, 9a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릅니다. 영어에서 윅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슴과 같습니다. 여행할 때 친구가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말했다. 모든 사슴들을 보세요. 사슴들을 좀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dear, 단수형 dear는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양들을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실제로 양을 키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을 만들고 사슴을 만듭니다. 양은 단수입니다. 거기에는 양이 있고 거기에는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쪽으로든 갑니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그래서 악인의 길, 단수형, 복수형은 참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단수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ESV는 그것을 매우 잘 수행하며 주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라는 동사 없는 절을 선택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마도 그 순서를 무시하고 주님의 가증한 것이 악인의 길이 히브리어와 일치한다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순서에서 조금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지만 그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여기서 구절이 단수라는 점이며 그들은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그와 함께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 그건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알다시피 나는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그것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ESV는 여기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응집력, 두 말 모두 야훼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리로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둘 다 여호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을 때, 특히 격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야훼의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에는 약 87개 정도 있는데, 잠언 부분의 15개 정도가 바로 옆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야훼 말씀이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야훼 말씀이 있습니다. 87개 중 인접한 약 15개가 있습니다. 둘 다 표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여러 표어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가증한 것,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토어베트 아도나이는 두 번 모두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절은 토어베트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두 단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 즉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구절에 주님의 가증한 것을 포함하는 여러 표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 중 두 개가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캐치워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는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에는 그중 11개가 있는데 여기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중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말씀 이 11가지나 됩니다. 이번에만 그들은 연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때는 주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며 이어서 주님을 미워하는 또 다른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15장 8절과 9절을 제외하고는 결코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짝짓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왜 11개밖에 없나요? 10장부터 29장까지. 그게 뭐죠? 19장 정도. 제가 말하는 것은 19장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가증한 일 이 11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연속해서 배치됩니다. 다른 것들은 흩어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웃 옆에 있지 않습니다. 암튼 흥미로울 뿐입니다. 여기서 의도적인 페어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가증한 것이 악인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은 17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연속해서 두 사람이 악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증한 길, 악인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과 악인의 희생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악인의 제사요, 둘째는 악인의 길이니라. 둘 다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꽤 흥미롭고 강력한 연결입니다. 나샤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연결이 이루어지고 두 번 연결됩니다. 한 번은 15.8절에서, 한 번은 15.9절에서, 다른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구물론적으로 결합된 이 두 구절은 어떻게 함께 사용됩니까? 악인은 다른 명사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이 됩니다. 1절에는 악인의 제사이고 2절에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차교차, 카이의 점라고 불리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차점은 ABBA와 같은 문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서는 ABC입니다. 교차점은 ABC, CBA가 됩니다. X가 있습니다. X는 그리스어로 카이, 지, 입니다. 실제로는 10이라는 것입니다. 치는 기본적으로 그리스어로 X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차교차, 카이의 점, 라고 합니다. 교차점은 X처럼 보입니다. 여기 스크린샷에서 A와 B, 첫 번째 속담, 다음에 B와 A, 두 번째 속담, 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A를 연결하고 두 개의 B를 연결하면 연결이 X 또는 7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ABBA를 연결하면 치, 그리스 문자의 치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차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어로 교차라고 부릅니다. 악한 자들의 희생, 여호와의 가증한 것, 악한 자의 길. 그러므로 당신은 악한 자들 A의 재물을 얻었고, 그러면 그것은 주님 B에게 가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 A에는 여호와의 가증한 것 B는 악한 자의 길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BA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ABBA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의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BB가 있고 바깥쪽에는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이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교차 장애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 그들은 교차점을 겪게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것을 얻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바의 구조를 순서대로 보는 것은 흥미로울 뿐입니다. 이 잠언 각각의 두 번째 콜론 또는 두 번째 줄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바꽃 악인의 제사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다시 그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는 사랑합니다. 주님을 다시 지칭하는 3인칭 남성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줄 모두 A 콜론이나 첫 번째 줄인 A의 첫 번째 줄에서 대명사 방식으로 주님을 가리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것들이 문법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 구물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첫 번째 절 모두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두 개의 언어적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모두 항목, 희생 또는 방식, 악인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둘 다 기본적으로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이라는 명사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행선은 둘 다 명사구이고 둘 다 사악함과 결합됩니다. 하나는 희생이고 하나는 길입니다. 길, 웨이, 이 큰 주제입니다. 내가 길, 즉 악인의 길을 말하자마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는 지혜 문학이 촉발됩니다. 그래서 둘 다 두 단위의 명사구와 악인의 제사, 여호와께 가증한 제사,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인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교차 구조가 있습니다. A, B, 구비는 모두를 대명사로 사용하고 대명사는 다시 야훼를 지칭합니다. 둘 다 동일한 구문 배열 또는 대명사 구조 사용에 대한 참조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종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구절의 설정은 실제로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의 설정은 악인의 제사, 여호와께서 악인의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바쳐진 제물들과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악인의 길, 그것이 오히려 지혜롭게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상은 기본적으로 제의적인 것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이 그를 역겨워하며 악인들이 이러한 희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인이 제사나 제의를 행할 때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 놀라운 희생을 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증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의 행위는 실제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악인이 제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딱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역겨운 일입니다. 성품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희생보다 악인의 성품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단지 희생을 치르고 있고 당신이 사악한 사람이라면 소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 기도는 더 큰 방향으로 희생과 기도에서 훨씬 더 큰 방향, 악인의 길, 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잠언에서는 제사에 대해 다섯 번 정도 언급하는데 대개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참고 자료를 나열했습니다. 잠언 21장 27절도 제사와 가증한 일을 결합시킨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에는 일종의 비, 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컬트라고 말할 때, 제가 신에 대한 외적인 예배 행위, 희생, 잔치, 기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종류의 외적인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큰 논쟁이 있습니다. 하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습니다. 그것은 우리 숭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외부 활동은 이단으로 간주됩니다. 대개 그것은 성직자들과 그들의 후원 하에 있는 것들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언급될 때 거의 항상 지혜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입니다. 잠언에는 제사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희생은 없습니다. 희생은 부정적입니다. 절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직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잠언에는 기도가 세 번 언급됩니다. 이 섹션 10대 29에서는 두 가지가 긍정적입니다. 15. 8은 긍정적인 의미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정직과 연결됩니다. 긍정적입니다. 15시 29분 역시 기도를 언급하지만 기도는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된다. 그러므로 15장에서 두 번, 아마도 잠언의 기도 장인 15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28장 9절은 기도를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합니다. 어쨌든 그걸로 작업하세요. 이제 우리는 15, 8대 9장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어떻게 한 쌍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삼중원이나 사분원형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는 2차 방정식 같은 것을 어떻게 말하고 싶나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은 그 두 구절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5대 8장, 15대 9장입니다. 앞에 절로 가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앞절은 잠언 15장 7절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지만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7절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금 살펴본 15년 8월 9일장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15장 7절은 언어적이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본 것처럼 동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내용도 다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9는 무엇인가요? 10은 무엇입니까? 10절은 무엇입니까? 별도인가요? 즉, 이 쌍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8대 9절, 7절과 10절을 분리해서 짝을 이루는 건가요? 그리고 그 대답은 10절입니다. 야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지혜 훈련과 그 수용입니다.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엄숙한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정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저것을 미워하시지 않고 제사도, 의인의 기도도, 그 무엇도 미워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10절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진정한 쌍입니다. 15장 8대 9절은 짝입니다. 그것은 7절로 연결되지 않고 10절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담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 즉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 컬트적입니다. 두 번째 쌍은 좀 더 지혜지향적인, 즉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과 의를 추구하는 자의 기도는 그를 기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정직한 자의 기도니라. 그러므로 기도에는 성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도는 사람의 성격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인의 추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제의적 행위보다 인격. 제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 강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 즉 10장부터 29장까지의 속담은 모두 콧과 다른 사람들이 설명한 행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행위 결과. 그리고 이것이 보복의 법칙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고 싶든 행동 순서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대부분의 잠언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주제, 행위 결과라고 말합니다. 나는 실제로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이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묘한 변화이지만 너무 미묘하지는 않습니다. 행위 결과. 예, 사람은 결과가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잠언은 사람의 성격, 즉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그러한 유형의 사물, 폭력적인 사람에 더 관심을 둡니다. 성격의 결과는 대부분의 잠언의 기초가 되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 결과에서 성격 결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언을 읽으면서 이 연결 인물이 반드시 특정한 행위보다는 어떻게 결과에 연결되는지를 볼 때 잠언에서 더 나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을 반영하는 종교적 제의 행위, 추구보다는 성품에 기초한 하나님의 개입과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개인적 반응. 그는 위선을 꿰뚫어 보신다. 그는 현명하다. 하나님은 현명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악인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고 자기는 의인인 척하고 악한 척하되 그 마음은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는 현명하다. 그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받은 일입니다. 8절의 제의적 행위에서 9절의 지혜의 길 축으로의 확장은 8절과 9절 사이의 흥미로운 진행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과 관련하여 더 숭배적입니다. 둘째, 악한 자의 길은 지혜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 15장 8절과 9절은 구물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부자들의 부, 이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잠언 1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 번째 쌍입니다. 사실은 우리 세 번째예요. 우리는 잠언 26장 4대 5절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15장 8절과 9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잠언 10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잠언 10장 15절과 16절의 또 다른 쌍이 될 것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 이요 가난한 자의 멸망은 가난함이니라. 의인의 삭은 생명 이요 악인의 소득은 형벌이니라. 이제 이것은 표어가 아닌 쌍, 표어가 아닌 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여기에 히브리어를 올렸고 나이브와 ESV 번역 모두 그 아래에 영어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가 노란색과 같은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노란색 단어를 다시 읽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를 읽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의 부는 그들의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키리아트 오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그들의 요새화된 도시는 히브리어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들의 견고한 성이라 거기에는 동사가 없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다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나이브도 그렇게 하고 이스브도 같은 일을 합니다. 거기에 이즈 동사를 넣습니다. 가난한 자의 파멸, 거기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가난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난입니다. 어쨌든 예스브에서 실제로 그들의 라는 표현이 약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가난은 그들의 파멸이니라. 그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수형이고 끝에 있는 대명사와도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오조라는 단어는 그의 강한 도시로 번역될 수 있지만 도시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보스턴의 강한 것, 뉴욕의 약한 것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스턴, 우리는 보스턴에 살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강한 것은 일종의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강한 도시를 말할 때 요새화된 도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나이브의 번역인 그들의 요새화된 도시를 좋아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강한 도시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스턴 스트롱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 반드시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엔 요새화된 도시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구절인 16절은 의인의 삭은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사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 단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삭은 생명이니라. 나이브이가 그것을 얻었습니다. 노란색이 일치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형벌입니다. 말장난, 처벌이라는 단어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처벌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ESV를 보면 의인의 삭은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ESV는 리드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 리드라는 단어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삭은 생명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라. 느샤임. 여러분, 하임 아시죠? 당신이 유대인 파티에 가거나 다른 곳에 가면 그들이 건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하임이라고 말했어요. 에라이엄은 생명으로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하임. 이것은 바로 여기서는 히브리어이고 저기에서는 흰색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삭은 생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삭이 되어야 하며 의인의 삭은 생명과 이익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ESV는 악인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악인의 이익은 죄를 낳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죄라는 단어를 번역하며 그 단어는 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아마도 처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브가 죄보다 그 의미 측면에서 실제로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번역은 영어 번역이고 두 언어인 히브리어가 항상 영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가가 그것을 번역하는 방법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올바르게 얻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틀릴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옳기 때문이죠. 농담. 아니. 알았어. 나는 또한 더 많은 것을 엉망으로 만든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넬트를 보십시오. 저는 네이벤 리웬, 리처드 슐츠, 트램퍼 롱먼과 같은 정말 훌륭한 학자들과 함께 잠언을 위한 넬트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넬트에서도 내 번역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번역. 당신은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조금. 번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냥 좋아요. 거기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응집력. 10시 15분과 16을 어떻게 한 쌍으로 합치나요? 잠언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도 없고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언에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 두 단어는 그 두 구절에서 그것들을 하나로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니, 아니. 그들이 악인을 뜻하는 의인, 체데카, 나샤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구절에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경제 용어에는 수많은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부, 부자, 가난, 가난, 임금, 소득. 그게 전부이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단어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하나로 묶는 표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물론적으로 15a와 b, 16a와 b가 모두 동사 없는 절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네 줄, 절당 두 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것을 바이콜론, 바이콜론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바이콜론인 경우 두 줄을 의미합니다. 바이콜론, 두 줄 따라서 두 개의 바이콜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줄 연속이네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타나크에 있을 때 이야기와 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내러티브는 문단으로 구성되지만 시는 한 줄, 한 줄로 구성됩니다. 시는 문단이 아닌 줄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네 개의 라인이 설정된 것입니다. 모두 동사 없는 절이에요. 그것들은 모두 연속된 동사절입니다. 즉, 네 개가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네 가지 모두의 주어는 명사의 소유주를 더한 것입니다. 네 가지 모두 명사의 소유자와 소유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소유자와 관련된 부관련 용어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소유자는 경제적 지위, 즉 부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16절에서는 지위가 더 도덕적이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15a절과 16a절에서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15b절과 16b절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B는 부정적이며 두 구절의 A는 경제 지표를 설명합니다. 자, 이러한 경제적인 것들에 관한 10장 15절은 앞에 14절과 뒤에 1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13절과 14절은 실제로 말에 관한 것이며 둘 다 동사구입니다. 그리고 동사절이므로 동사 없는 절이 아니므로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표어에 의해 연결되지만 역시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이 점과 도덕적 자질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에는 확실히 이 점이 있습니다. 잠언, 당신은 미쳤지 않습니다. 부자는 특정한 혜택을 누리지만 가난한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는 일은 10장 15절에 나오는 경제격언을 가져와 그것을 도덕적 진술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되었고 그 둘은 잘 결합되었습니다. 부, 그렇습니다. 부는 가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자질은 돈과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묶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흥미로운 다음 쌍에는 매우 흥미롭고 흥미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1절부터 22절. 잠언 13장 21절과 22절. 13장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에게 닥쳐도 의인은 선으로 보응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죄인에게 닥쳐도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고 했습니다. ESV와 NIV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올려놓겠습니다. 내 번역은 히브리어의 순서를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구절, 13장 21절과 22절이 위치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가 놓여지는 곳, 문장에서 단어가 놓여지는 곳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번역을 보세요. 저는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영어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좀 더 역동적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것을 비판하기 위해 여기서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에 관한 한 일종의 재앙이지만 요점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색깔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오렌지색은 죄인이 쫓고 재앙이 쫓기지만 의인은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죄인은 죄인으로 시작해서 선한 일로 끝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실제로 좋은 말은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시작됩니다. 선인은 그 기업을 손자 곧 손자에게 끼치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번역한 방식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3시 21분은 죄인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죄인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죄인은 죄인도로 시작해서 죄인도로 끝납니다. 붐 이를 인클루시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봉투와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것은 봉투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함, 인클로지오, 또는 포함, 인클루전, 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의인은 좋은 일과 번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의인은 번영과 좋은 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토브 메오드는 히브리어로 아주 좋다라는 뜻이다. 길거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제안하면 토브 미오지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다는 뜻이다. 토브는 좋은 단어입니다. 좋아요. 에마뉘엘 토브. 좋아요.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나지 말자. 어쨌든 토브는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것은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다. 길거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제안하면 토브 미오지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다는 뜻이다. 토브는 좋은 단어입니다. 좋아요. 에마뉘엘 토브. 그가 얻은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좋은 성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나 번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번영이나 좋은 일로 번역됩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음 구절은 토브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토브는 좋은 사람인 손주들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21절 끝부분과 22절 시작부분까지 같은 단어이지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21로 끝나는 것은 좋은 일, 번영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의 토브입니다. 그리고 22절의 토브는 좋은 사람을 뜻하는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제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좋은 것들, 토브, 고드만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위치적으로 시작과 끝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시에서는 시작 위치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시작과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시를 다룰 때는 항상 시작 단어와 끝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첫 번째 절은 좋은 일로 끝나고 두 번째 절은 좋은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것들은 정확히 같은 단어이지만 번역의 맥락 때문에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었으며 그래야 합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그래야 합니다. 당신은 같은 단어가 같은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렁크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이제 영어로 말하시죠? 트렁크. 트렁크는 무엇입니까? 트렁크. 트렁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트렁크가 뭔지 모르시나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뜻인가요? 나는 말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밖에 있는 내 아들의 차를 보고 있다. 그는 그것을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라고 하면 딱 한 가지 생각나시죠? 하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있고 코끼리 트렁크라고 하면 어떨까요? 코끼리 트렁크는 자동차 트렁크와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카메라 너머로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나무줄기라고 하면 나무줄기는 자동차 트렁크와 관련이 있나요? 코끼리 코와 관련이 있나요? 목.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트렁크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나무 줄기라고 하면 코끼리 트렁크나 자동차 트렁크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또는 여행 중이고 여행 가방과 트렁크가 있고 트렁크를 가지고 여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내 안에는 삼나무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내 스웨터를 모두 넣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거기에 집어넣는다. 나는 그것들을 접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삼나무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나무 줄기는 여행 가방과 달리 삼나무 줄기라고 하면 나무 줄기와도 다르고 자동차 줄기와도 다르며 코끼리 줄기와도 다릅니다. 같은 단어인 트렁크, 트렁, 이지만 거기에는 네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번역하면 상황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잠언 13장 21절과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선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선은 선한 일, 곧 형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드의 두 번째 항에 사용될 때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문자 그대로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단어를 같은 방식으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기 다음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죄인이 노란색으로 시작하는 시작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번영이나 오렌지색의 좋은 일, 그리고 오렌지색의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죄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는 죄인이 있고 처음에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복수형이고 끝에는 단수형이지만 선에서 선은 정확히 같은 단어인 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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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브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위치적인 첫 번째 단어, 마지막 단어, 봉투, 포함, 죄인, 그리고 선과 선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선한 일로 선한 일이나 형통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포괄하는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에서 둘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이 두 속담을 위치적으로 A로 속담상으로 묶습니다. 여기 그것을 보고 다시 알아차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차점이 나타나는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교차신경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죄인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좋은 비, 비 두 개의 주황색, 그리고 죄인 노란색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ABBA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7을 갖게 됩니다. 다시 X가 됩니다. ABBA를 연결하고 A를 연결하고 B를 연결하면 X를 얻게 됩니다. X 또는 7을 얻는 것이 제가 말하곤 했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리스어로 키, 키, 와 치, 치, 나는 단어를 사용하는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따라서 21A와 B의 생각은 모두 목적어, 동사, 주어입니다. 순서는 목적어, 동사, 주어 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목적어, 동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OVS, 목적어, 동사, 주제입니다. OVS 목적어, 동사, 주제. 잠언 13장 21절의 두 줄인 21A와 B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21B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고드이 상속되지만 단어 순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OBS 목적어, 동사, 주제 목적어, 동사, 주제였는데 주제가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21B로 끝나지만 22A를 시작하면 좋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OVS, 목적어, 동사, 주제 대신에 주제, 동사, 목적어로 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꿔야 합니다. 영어는 히 히트 더블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좋아요. 또는 시 히트 더볼 주어, 동사, 목적어. 시 히트 동사, 목적어.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SVO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SVO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OBS, OBS를 수행하지만 그 단어가 좋은 것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바꿔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죄인의 재물을 얻어야 하는데 패시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것, 즉 의인을 위해 저축해두는 것은 죄인의 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VPO가 됩니다. 여기서 V는 동사이고 P는 전치사구이고 목적어는 끝에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이 OB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으로 시작하는 객체는 마지막에 죄인의 부인 객체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색깔, 동작, 사물의 문법, 사용된 단어 모두 뭐랄까, 문법마저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름답게 반영하는 시적인 표현의 단어가 담긴 멋진 글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제 해석학에서는 번영을 의미하는 마지막 단어에서 토브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그는 번영이나 좋은 일로 보상을 받고 다음 절에서는 고드의 다음 절에서 고드 퍼선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들이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냥 영어 번역을 보고 글쎄, 번영이야라고 말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말하지 마세요. 번영이라는 단어는 선을 위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볼 수 있나요? 당신이 그 연결을 볼 때, 당신은 아,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음 속담과 함께 이것과 끝을 연결하는 방법은 정말 멋지다. 그래서 좋은 성격을 지닌 속담상이다. 의인의 보상은 죄인의 부이다. 이 제22비는 주제를 마지막에 배치하고 포함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기능은 첫 번째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쌍으로 연결합니다. 별도인가요? 13, 21, 22가 따로 있나요? 그러므로 그것은 삼합체가 아닌 한 쌍일 뿐입니다. 자, 앞절로 가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제적 기반 문제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 21절과 22절로 가면 23절로 가면 가난한 자의 묵은 땅은 먹을 것이 많으나 부리로 말미암아 쓸려가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전혀 맞지도 않고 전혀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21절과 22절이라는 두 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단위이고 23절은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중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제입니다. 때로는 쌍이 대부분이 아닌 주제에 따라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문적 연결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캐치워드, 여러 캐치워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이러한 포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주제를 좋아하고 주제를 계속 유지합니다. 잠언은 대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가끔은 하는 일을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장 15장 1절과 2절에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현명한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느니라. 내 아내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부드러운 말을 해서 상황을 진정시킵니다. 나는 종종 가혹한 말을 하다가 결국 분노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혀는 지식을 칭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말과 말의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어리석은 말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래서 그때에는 말과 한마디, 지혜 있는 자의 혀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자의 입을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둘 다 지혜로운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은 같으니라. 그래서 그것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일치시키는 일종의 명사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유된 표어가 없습니다. 주제는 전부이지만 둘 다 연설에 관한 매우 명확합니다. 공유되는 말이 없고 현명하게 사용하고 바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단어들은 잠언에서 매우 인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잠언 전체에도 입과 혀가 사용됩니다. 입과 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말과 진노. 그래서 한 단어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표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연설에 관한 매우 명확하며 둘 다 연설의 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브리어와 영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하느니라. 온화한 대답은 노란색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거친 마른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사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혀 아래에는 나손, 러시안, 지혜로운 혀가 지식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캐시임의 어리석은 입, 피, 어리석은 입은 어리석음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과 어리석은 것조차도 서로 다른 두 단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따라서 여기에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하는 표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매우 명확하게 말에 관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동형성이 있습니다. 동형성, 아이소모어피즘은 아이소가 동일함, 동일함을 의미하는 일종의 추상대수학에서 유래합니다. 아이소는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형태론, 같은 형태. 따라서 1절과 2절의 구문 형식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SVO,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다음 줄은 첫 절의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두 번째 절은 SVO,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은 각 절마다 두 줄이 있고 네 번째 줄도 SVO입니다. 따라서 주어는 명사와 품질로 구성된 명사구입니다. 여기서 동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동사는 모두 히필 불완전형입니다. 이제 히필 불완전성은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꽤 많이 있지만 그렇게 연속으로 네 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히필 불완전한데 이렇게 연속으로 네 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어 동사의 히필 형태에 의해 문법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적어. 목적어는 하나의 명사입니다. 따라서 S 주어는 명사의 자질이 더해진 명사구입니다. 히필 불완전 히브리어 형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는 단 하나의 명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네 줄 모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여기에 정렬해 놓았습니다. 온화한 대답, 주제, 외면, 뭐? 분노, 한마디, 분노. 어려운 단어, 두 단어에 주목하고 그 뒤에 동사가 뒤섞인, 휘졌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 분노. 지혜로운 혀는 주제, 지혜로운 혀라는 두 단어가 명사구로 합쳐져 칭찬하고, 동사, 지식, 단일 명사를 주목합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입. 두 단어, 분출, 동사, 분출, 뭐. 단일 명사, 어리석음.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 모두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단어로 구성된 명사구와 하나의 명사가 있는 동사도 있습니다. 두 단어, 히필 동사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며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제 역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화행, 지혜로운 결과를 주는 인성화법이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헤어졌나요? 15. 1과 2는 14시 35분에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챕터 9분을 다시 살펴보나요? 여러분은 1200년대나 그 무렵에 장 9분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 9분을 자주 보면 정말 어긋난 장 9분을 보고 싶다면 이사야 53장으로 가서 이사야 53장 앞에 4-5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사야 53장을 나눈 사람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 전에 9절을 포함했어야 했어요. 따라서 장 9분은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기 1200년경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제대로 쳤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잘못 쳤습니다. 따라서 챕터 9분에 있을 때 항상 확인해야 하며 항상 이전에 나올 내용을 조금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놓쳤을 수 있고 해당 구절은 다음 챕터와 함께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35절로 돌아가면 왕과 종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연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은 야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 중심이 아니라 야훼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15. 1과 2는 주제별로 연결되어 있고 2 S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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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 두 명사, 히필의 동사, 단일 명사가 일종의 쌍을 이룹니다. 이제 다른 페어링 기술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5. 다섯 쌍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26, 4.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아마도 가장 유명한 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페어링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 것 외에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잠언에는 빈도가 매우 낮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두 잠언에 모두 의로움과 악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사다카와 라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두 잠언 모두 의로움과 악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위아래로 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 자주 사용됩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너무 자주 사용됩니다. 나는 두 잠언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위아래로 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빈도가 높은 단어를 사용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함께 캐스팅되고 함께 던져질 수도 있고 우연히 함께 있게 되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추첨의 행운이었기 때문입니다. 빈도가 낮은 단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언 26장 20절과 21절에는 나무라는 단어인 에트심과 불이라는 단어인 예시, 즉 불이라는 단어인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추첨의 행운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잠언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오직 이 두 구절, 즉 26장 20절과 21절에서만 발견됩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두 개의 잠언에서 연속적으로 사용됩니다. 얼마나 드문 일입니까? 그냥 추첨의 행운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주파 단어는 이러한 쌍을 나타내며 바로 당신의 얼굴에 재물 줍니다. 이건 추첨의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와 불이라는 두 단어는 이 두 구절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0과 같습니다. 나무가 부족해서 불이 꺼집니다. 속삭이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다투는 사람은 뜨거운 호박의 수들, 불의 나무를 더하면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따라서 두 구절 모두에 나무와 불, 나무와 불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20A와 21A와 첫 번째 줄에도 있습니다. 나무와 불이라는 단어는 잠언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두 잠언 사이의 두 저주파 표어에 연결된 쌍입니다. 이제 여러 단어로 구성된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고 반복될 때 우리가 여호와의 가증한 것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첫 번째 예에서 그것을 두 번 보았습니다. 잠언 14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온통 온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강한 확신을 갖고 그의 자녀들은 피난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27절, 14시 27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기초니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여호와 잠언은 얼마나 자주 연속해서 말씀하셨는가? 그 문구는 10에서 29까지 전체에서 15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15번은 거의, 아시다시피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정말 독특합니다.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는 9번만 나오며 총 568절입니다. 그것은 단지 9번 사용되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은 9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그것들 중 두 개를 연속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속담상으로 연속적으로만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추첨의 행운이 아닙니다. 568절에서 9개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 기회는 9번이야. 당신은 가능성을 함께 던지십시오. 그들은 이 일의 확률과 통계를 알아냅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추첨의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없어요. 다음은 표어를 묶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 8대 9에서 가증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 우리는 25장 4절과 5절에서 분리하여 25장 11대 12절에서 신뢰, 강함, 금, 탐색하다, 마시다, 나무와 열매 등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표어가 있습니다. 10장 15절과 16절에는 부화삭과 수입이 있고 14장 20절과 21절에는 은혜와 사랑의 친절과 사랑과 친절, 교만과 거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의 표어가 있을 때 여러 개의 표어를 갖게 됩니다. 연속된 여러 표어는 연속된 여러 표어와 일치하며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몇 개의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한 다음 그것을 그 단어와 일치시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추첨의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때때로 수사적 장치를 사용합니다. 수사적 장치는 내리며 이는 금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 다음 키에 대한 설명과 키에 대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그러니 하지 마세요. 알, 알,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됩니다. 잠언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현자는 왜 당신이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다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좋은 지혜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지혜는 좀 더 교육적이다. 그것은 더 파라네틱하다. 그것은 가르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적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저는 L, 금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또는 포, 때문에 설명의 여러 가지를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24장 1절과 2절에는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 그게 내 알이니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좋아요. 그것은 금지사항이자 그들과 함께 있고 싶은 욕구입니다.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도 말라. 기, 또는 그들의 마음이 폭력을 고안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악을 말함이니라.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좋아요. 그래서 2절의 기는 노란색으로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지 말라. 악인이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동등하지 말라. 왜냐하면 또는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잠언은 다음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때문에 하지 말라. 때문에 하지 말라. 좋아요. 그리고 그것은 수사적 장치로 발생하며 이는 명확한 쌍입니다. 또 다른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다시 돌아와서 문학 장르와 미시 장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혜나 문학, 심지어 잠언이라는 큰 장르는 아니지만 그 밑에는 잠언보다 낫다, 잠언보다 낫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에는 잠언보다 나은 말이 18개가 있습니다. 그중 18개가 있지만 15장 16절과 17장에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중 두 개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약간의 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나으니 보라 약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환난보다 낫고 크게 부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음 구절은 살진 소와 미워함보다 사랑이 있는 나무를 먹는 것이 나으니라. 제 생각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17을 번역한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수프 한 그릇을 먹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램퍼 롱먼과 다른 사람들, 제가 함께 일했던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과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수프 한 그릇이 더 좋습니다. 당신은 스테이크를 먹고 거기에서 온유를 맞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번역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했던 것보다 이 아이디어를 더 잘 포착합니다. 그래서 록먼과 벤 뮤언, 리처드 슐츠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잠언은 적은 돈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살찐 소와 미움이 함께하는 것보다 사랑이 있는 나무를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잠언보다 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8개만 있습니다. 이제 연속으로 두 개가 생겼으니 이제 16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짝을 이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기에 더 나은 페어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비유. 이제 이게 흥미롭네요. 그리고 영어 번역은 나이브의 방식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폭풍우가 지나갔을 때, 이것은 10시 25분절인데 나는 한 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25절에 보면 광풍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영원히 서리라 하였느니라. 10시 25분. 이것이 어떻게 시작될 때 이런 역방향시로 시작되는지 주목하세요. 저 작은 역방향시가 보이나요? 히브리어로 카프, 코프, 인데 거꾸로 된 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단어는 언제를 의미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와 같이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너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비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비유와 같으며, 그러나 그것은 언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인이 더 이상 없을 때 번역한 것입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시, 역방향시, 카프, 코프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러나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이에 식초가 되고 눈의 연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는 그것을 보내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기에서 둘 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기 위치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둘 다 시와 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와 시라익 또는 웬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속담 두 개 연속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더 확인하고 싶지만 매우 드물고 뱀, 뱀, 코프, 코프에서 발생한다고 확신합니다. 둘 다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가지 속담을 하나로 묶기 위해 이 카프 유형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연결 입자를 사용한 구문 응집력, 의존성. 24, 17, 18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며 그가 넘어질 때에 마음으로 기뻐하라 두렵건대 이 일을 하지 말라 두렵건대 여호와께서 보시고 진노하사 그의 뜻을 돌이키실까 두려우니라 그에게서 분노를 멀리하십시오. 즉,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둘을 연결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입자를 사용하여 이러한 구물론적 입자는 이전으로 다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명확하게 쌍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두 번째 쌍이 대명사 전미사를 사용하여 첫 번째 쌍을 다시 참조하는 속담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것 중 일부를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는 그녀 또는 이전 구절에서 그 또는 그녀를 다시 언급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기 위해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내측 바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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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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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이라는 속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버튼 이것이 바부이고, 바부는 번역될 수 있고, 그리고 또는 그러나 실제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드물지만 바보 및 또는 하지만 이 줄의 중간에 있는데 이는 정말 드뭅니다. 보통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슬픔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7장 3절 상반절에는 돌은 무겁고 첫 번째 줄에 모두 첫 번째 줄에 돌은 무겁고 무게 있는 것은 모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부는 첫 번째 줄의 중간에 밑입니다. 27. 4a의 첫 번째 줄에서는 진노가 잔인하고 분노가 압도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에서 and는 실제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ESV가 영어로 번역될 때 and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줄 중간에 있는 and, 즉 중간 부분이 정말 드물죠. 아시다시피 이것과 이것이 한 줄에 있고 이것과 이것이 한 줄에 있는 것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연속적으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언 25장 25절과 26절, 10장 25절과 26절의 중간 또는 중간과 진술이 있는 쌍입니다. 명사 구조. 좋아요. 다른 짝짓기 기술. 당신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25, 1과 2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거친 방식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화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래서 주제적 응집력에 대해 저는 여기에 다른 구절들을 나열했습니다. 11장 5절과 6장, 16장 12절과 13장, 10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장 5절과 6장에 예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하여도 악인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의인은 그 의를 구원하거니와 배신자는 그 정욕에 사로잡히느니라. 그래서 이 두 잠언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의인이 어떻게 유익을 얻고 구원을 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성격, 결과, 의로운 성격, 긍정적인 결과, 사악한 성격, 나쁜 결과. 그래서 그것들은 둘 다 주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모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게나, 엉뚱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집가들, 잠언 25장 1절, 히스기야 시대의 솔로몬, 강의 편집자들은 25장 1절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잠언을 큰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런 걸 불러? 포춘 쿠키. 그리고 하나를 꺼내면 아, 적어요. 그런 다음 저것을 넣고 다른 것을 고르고 저것을 살펴보세요. 그것은 일종의 무작위입니다. 이 큰 그릇에서 그것들을 골라내고 무작위로 골라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편집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작업을 수행하여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이러한 쌍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62쌍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단지 무작위가 아닙니다. 568절 중 124절에서 이 쌍이 62번 발생하는데 그중 21%가 우리가 방금 언급한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6장 4절과 5절의 5쌍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런 다음 15, 8과 9를 했습니다. 10시 16분과 17을 했습니다. 13시 21분과 21을 했습니다. 그리고 15, 1과 2를 좀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엄한 대답을 하지 말라 유순한 대답이 노를 쉬게 하리라. 그런 다음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 정말 희귀한 단일 단어, 여러 단어, 표어, 묶는 표어를 탐색했습니다. 우리는 구물론적으로 시작과 끝, 그리고 시작, 두 단어를 연속으로 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의 결론은 편집자의 손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편집자가 잠언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결합하는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의 손을 볼 수 있고 그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속담에는 문장 수준과 속담 수준 모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속담의 의미와 그 저자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자는 그 속담을 말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그러나 당신은 또한 편집자의 의미 모음과 편집자가 자신의 의미에 따라 단어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언을 함께 모으고 잠언의 더 큰 단위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속담이 어떻게 다른 속담과 충돌하는지 그리고 속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이 속담상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흠, 두 번째 사람은 뭘 하려는 거지? 첫 번째는 악인들이 이것저것을 하게 했고, 다른 하나는 모두 경제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더 지혜로운 용어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제도 좋지만 지혜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집자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잠언을 읽을 때 쌍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쌍을 조심하고 찾으라는 문장을 읽을 때 중요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며 우리는 서기관과 배경문화 등을 활용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예, 저자는 누구입니까? 속담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3,000편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는 400편도 안 되는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한 수집가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있어서 그의 손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짝짓기 단위,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잠언을 읽을 때 짝짓기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쌍이 있습니다. 여기 안경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흠, 두 개가 있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잠언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의 속담이 있지만 때로는 첫 번째 속담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두 번째 속담을 찾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잠언을 이해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또 하나의 문을 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속담짝에 대한 강의를 하는 디아어, 테드 힐더 브렌트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5, 다섯 쌍의 세부 사항입니다. 잠언 26.4- 잠언 15.8-9, 잠언 10.26-17, 잠언 13.21-22 잠언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응집력 있는 기술을 결합합니다.